안녕하세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런던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다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얘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 정신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 독일 나치 치하의 유대인으로서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포로수용소에서 재미있는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봄 어느 날, 2월 어느 날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월이 되면 올 겨울만 지나면 이제 내년에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2월의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꿈에서 보았던 그날 다음날 죽었어요.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 정신의학자의 눈에는 여러분 그것이 아주 특별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치의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요. 8cm의 널빤지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극한 고통도 다 견뎌낸답니다.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집에 돌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체계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있는 의사들은 뭐 과로에 의한 뭐 사망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지만 이 정신의학자의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약속된 그날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낙망해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최첨단을 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배워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만 들으면 제 마음이 참 모르겠어요. 항상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엔가 걸려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러면 죄를 범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다 보면 굉장히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원을 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족장들의 삶은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고 내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성경 때 굉장히 헷갈리던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인데 왜 또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올까? 이걸 엄밀하게 바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의롭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거룩함의 과정들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이 했던 게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삶이 이 세 가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한 모델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의 모델은 뭘까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의 족장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의 모델은 야곱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년에 영안이 얼마나 밝았으면 자기 두 손자들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차자가 더 크게 될 거다. 영원히 밝은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요셉은 고난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도 아니었고 약탈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형들이 시기에서 팔고 노예 생활하고 또 살만하니까 보디발에 내가 유혹해서 죄진 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삶의 모습하고 많이 매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듣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요셉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7세 때 라헬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말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8장이 갑자기 유다 얘기 나오죠. 여러분 왜 38장 유다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37장에서 50장을 잘 보시면요 요셉 한번 나왔다가 유다 한번 나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셉 한번 나왔다 유다 한번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미래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는 에브라임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죠. 이미 창세기 안에 미래의 왕정시대의 씨앗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씨앗들이 계시가 이제 완전하게 그 펼쳐지게 되는데 신약하면 완전히 펼쳐지지만 창세기 안에 미래 이스라엘의 역사의 씨앗들이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50장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유다가 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44장. 그거를 가운데로 놓고 보면 유다 한 번, 요셉 한 번, 유다 한 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야곱의 총애를 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합니다. 몇 년 하죠? 한 10년이에요. 10여 년. 왜? 30세에 바로 앞에 쓰니까 감옥 생활 한 2, 3년 했다고 치고 하면 27살까지, 27, 28살까지 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집을 축복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가 형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실제 삶은 지금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저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디발도 알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형통한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열받아 했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이런 꿈들이 하나님이 준 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삶의 현실은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지금 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일이 풀릴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현장에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인자를 더하십니다. 인자. 헤세드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성경의 표현에 나옵니다. 감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고요. 이제 40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술관원과 떡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감옥 안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오죠. 최고위층 관리예요. 바로 앞에서 섬기는. 그리고 꿈을 꾼 걸 해석을 해줍니다. 술관원, 당신은 복직할 거야. 떡관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술관원이 요셉을 잊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나가서 복직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셉이 술관원 떡관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술관원에게.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야곱처럼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기 때문에 막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마음에 와 닿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엇을 배웠고 감옥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행정적인 능력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위대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쯤 되겠죠.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금의장 정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가사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의 집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다시 훈련하는 거죠. 10년 동안. 행정적인 능력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감옥에서 뭘 배웠을까요?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였죠? 다 정치범들 아니에요. 고급 관리들. 그 사람들한테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답변해주고 술관원 떡관원이 꿈꿔서 꿈자리가 다 나와 이러면서 찾아오니까 또 상담해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저는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범들을 통해서 상담해주고 대답해주고 답변해주는 가운데 애굽의 지금 정치제도의 문제가 뭐고 애굽의 토지법을 저는 그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이제 3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30세에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꾸죠. 살찐 소가 나타나고 마른 소를 잡아먹고 또 살찐 이삭이 나타나서 또 그 다음에 또 호리호리한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또 사라지는 그런 꿈들 두 가지 꿈을 꾼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술관원이 마침내 다시금 요셉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끌어나오면 그때 나이가 30세죠. 자 그럼 몇 년 훈련 받은 거예요? 17세에 팔려갔으니까 13년이죠. 13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냐면 말씀으로 얼마나 단련이 됐냐면 여러분 창세기 그 37장에서 50장에 나오지만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8절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해서 도덕적으로도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 노예 생활과 감옥의 그런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경건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30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바로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경건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술관원이 잊어버리지 않고 만 2년 전에 술관원이 복직됐을 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한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겠죠. 요셉은 제가 할 길을 갔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기근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답이 보이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3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꿈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로 삼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애굽이 당시 최강의 나라니까. 미국의 대통령주의 얼마나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똑똑하다는 사람 다 모였지 않겠습니까? 단지 요셉하고 한두 마디 말을 나눴다고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울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답변하고 꿈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알아본 것이에요. 단순히 너 꿈 잘 해석했다 해서 총리를 앉혀버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과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총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고난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삶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기 싫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오늘 요셉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꿈을 꾸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보, 이 물보 있죠? 보의 물과 같이 그 잠언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도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을 노예 생활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 볼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멸망시켜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민족이 돼서 나중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멸망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죄짓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트라이했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감옥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려고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실수를 범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그것 외에 내가 정말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실수와 잘못된 것들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오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4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요셉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45장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50장 20절 21절. 자, 50장 21절 20절은 언제 한 말씀일까요? 몇 살 때 요셉이 한 말이냐면, 자,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자, 흉년 2년 차에 누가 내려오죠? 가나안에서 형들이 내려와요.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쯤 됐을 때. 그렇죠? 7년 흉년 다음에 2년 흉년 다음에 39이죠. 요셉의 나이가 39대 형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다시 돈을 자루에 넣어서 보내죠. 그리고 다시 2차로 내려옵니다. 2차로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때 이제 베냐민을 붙잡아두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회개한다고요? 유다가 회개한다고. 유다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주동한 게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근데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말년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 혼자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까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유다의 회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44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유다의 이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를 귀하게 보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는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형들이 내려서 두 번의 곡식을 산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내려오죠. 그리고 야곱은 130세의 바로 앞에 섰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17년을 더하면 몇 살인가요? 39세에서 17 더하면 56세죠. 자, 17세 종으로 팔려서 56세. 그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4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형들에게 울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장 20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5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백성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56세, 근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혹시 요셉에게 옛날에 그렇게 팔아먹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는지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대답으로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56세, 57세쯤 됐을 때 이 말을 했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우리 가족과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생각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 신앙생활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을 시작하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 이렇게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굴복하지 마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잘 대처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들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모님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굽혀진 무릎을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세상의 원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